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단의 꾀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브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남편을 끌어들인 것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인데 창세기 3장 6절 그 끝부분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돼 있죠.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기가 무섭게 남편 아담을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죄의 전염성을 볼 수가 있죠. 죄는 절대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공범을 포섭합니다.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아서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나가기 때문에 죄는 빨리 초장에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은 금방 이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염병 환자들을 바로 격리시키듯이, 그래서 죄에 물든 사람들과는 교제를 빨리 단절해야 돼요. 그 죄를 이겨낼 거룩이 없다면은 죄로부터 빨리 단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이브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이 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싸울 흔적도 없어요. 그냥 갈등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아담이라 그러지 않고 그녀의 남편이라고 표현한 걸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부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로서 영적 책임을 함께 져야 했던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해서 무서워요. 복도 함께 받지만 영적인 책임과 벌도 같이 받아요. 이브가 자기 혼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저지른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함께 책임져야 되는 공범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아내의 죄가 남편의 죄가 되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로 무섭게 번져나가죠. 한 개인의 죄가 교회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시험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런 양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그 전염성이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과실을 먹었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는데 화려한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밝아진다는 게 좋게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만 되면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착각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때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전지하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가스 켜서 밥해 먹는 걸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처럼 될까 질투하거나 뭐 사랑치 않아서가 아니죠. 그 아이가 아직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직 과학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 아들에게 왜 이 가스불이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단호히 노라고 말할 뿐인데 아이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노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져온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가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돼서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닙니다. 거룩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을 때 아담은 모든 에덴 동산 만물 앞에 당당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그 당당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잃으면 영적 권위와 당당함이 사라져버려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맹수를 만나도 당당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길에서 조금만 여우만 만나도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간이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며 남의 눈치를 보르며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데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심판의 장면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Sound of the Lord, 주님이 오시는 소리라고 원문에도 가깝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내는 인기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죄만 짓지만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집에 오는 아버지의 소리는 너무나 좋았겠죠.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긴 것처럼 너무나 반가운 소리였을 텐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 날마다 듣던 하나님의 소리인데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자기들이 변했기 때문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주 버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기도 시간이 뭐 막혀가지고 되디를 않아요. 말씀 읽는 시간도 깝깝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걸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상으로부터 숨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죄를 지으면 정부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죠. 남의 돈을 사기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겠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도망자는 영화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냥 한정이 난 사람들 같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뭔가 좀 쫓기면서 사는 듯한 느낌?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도망자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피곤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아담과 이브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모든 도망의 시작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기가 막히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누렸더라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아주 파워풀한 사역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제 아들 지섭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저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살짜리 아들이랑 숨바꼭질 하면서 제가 진짜 술래인데 그 아이가 어딘지 몰라갖고 지섭이 어딨니? 지섭이 어딨니? 하고 정말 부르겠습니까? 이미 커튼 밑으로 삐져나온 녀석의 발가락을 혼이 보면서도 그냥 짐직한 목소리로 지섭이 어딨냐? 지섭이 어딨냐? 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차원이 다른 아픔을 하나님은 벌써 느끼고 계셨어요.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우리도 알던 사람이 자꾸 자기를 피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자기와 마주하기를 피할 때 달려오던 아이가 이제 아빠를 피해 숨기 시작할 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감적으로 벌써 딱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둘째, 네가 어디 있냐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스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책임자 어딨냐? 책임자가 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축구 선수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냥 뚫려서 골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책할 책임자를 찾는 보스의 틈보다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 강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부모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딴 데로 가버린 아이가 부모 떠나서 겪을 고통을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서 있다면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말씀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는가를 체크하십시오. 죄지은 인간의 또 하나의 특성은 책임 전가죠. 12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지은 인간이 첫째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랬죠. 둘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발각이 되면 책임을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비겁하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렇게 사랑한다 하던 여자한테 자기가 급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이 여자랑 같은 레벨로 보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브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그 이후로 아담과 이브가 800년을 더 살았는데 그 부부관계가 어땠을지 정말 짐작이 갑니다. 둘째,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매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늘 회개하는 대신 책임을 전가해요. 고부 갈등의 원인을 시어머니한테만 돌리고 며느리한테만 돌리고 지역 감정 노사 분규는 항상 원인이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들켰을 때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아담이 만약 이때 그냥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저는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책임자가 비겁하게 책임을 안 지고 나는 아닙니다. 이브랑 저를 같은 급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원인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거예요. 자, 분명히 이브가 먼저 뱀의 꿰매 넘어갔고 아담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게 사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책임을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고 말하지 이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아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브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담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걸 촉실하게 전해야 했고 이브가 혹시 뱀의 꾀을 받고 말았다 할지라도 아담이 거기서 차단을 했었어야 됐는데 차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화려하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예요.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리 교인들 때문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남 얘기합니까? 리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끌어안고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우리 아들 책임이지 저랑은 무관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죠. 진짜 리더라면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 녹아요. 그런데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겁하게 나가면 이 아담의 영이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을 지적해 주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첫째, 죄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너 혼자서 이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돼 있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돼 있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냥 어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성령이 인격체이듯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악한 인격체가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가 바로 그 모든 죄를 뒤에서 마스터마인드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죄의 본질은 말씀 불순종이에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네가 그 말씀을 무시했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었느냐? 그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과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죠. 자동차는 기름을 먹고 돌아가게 만들어졌지 콜라를 먹고 돌아가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졌지 마귀의 말로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붙드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를 붙들면 기름 대신 콜라 먹은 자동차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들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파탄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생이 부서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피해 숨기에 바쁘고 변명하기에 바쁜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이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세상의 매력적인 말을 듣고 결정했다가 부서져버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